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이면 지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가정예배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정예배 시간에 살펴보던 구약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황금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는데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왕에게 나아갈 때 드릴 예물 중에 으뜸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처음부터 준비된 예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이들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제쳐놓고 갖가지 세상적인 문화로 성탄을 오염시키는 모습은 우리들 성도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향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두 번째로 드린 예물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열대지방의 식물인 유향수의 분비액을 말려서 추출한 것으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향료는 자연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집과 생산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이 유향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향을 위시한 향료는 아무에게나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 즉 일반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찬송받으실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린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향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속성인 신성, 인간의 범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을 지니신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으로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으니 죄로 물든 우리들에게 오셨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략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번째로 드린 예물인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이 감람과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매우 값비싼 약이었습니다. 특히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내지는 마취제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목적으로 모략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마취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예물인 모략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 세 번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찬송받으실 존귀한 분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성탄의 아침을 맞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예배의 제단을 쌓은 명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심령 속에 분명히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복과 은혜를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 동행하는 명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